전서 11장 4절 말씀 신약성경 365문을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순서들을 보면서 이런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히브리서 11장을 가리게 된 믿음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엄밀히 따져보면 이 말씀은 50점밖에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항상 열매를 가지고 말씀을 하듯이 너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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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으니까 너희는 나의 오른편에 서라, 구원의 단위를 동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살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단순한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들의 믿음으로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간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올라가지 못할, 우리를 보기만 해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었죠. 이들이 믿음의 출발 선상에 섰을 때,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던 중간 정도에 보면 이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사기꾼이 있었죠. 우상숭배자가 있었죠. 아브라함은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기생이 있었죠. 땅패도 있었습니다. 가사 있다는 처음에는 그는 안티였습니다. 살인자도 있고 음행자도 있었죠. 그의 인생 많은 부분을 여자에게 푹 빠져서 살았던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음행자, 양치기, 이와 같은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시대에 살았고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았었지만 이들의 믿음을 가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은 믿음으로 살면서 열매를, 삶의 열매를 맺혔던 공주자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고 우리도 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 믿음의 순자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난다면 1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는 것이죠.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우리와 같이 믿음의 경전을 시작을 했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출발 증상이었었고 경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11장은 결코 영웅들의 무용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감히 우리가 넘지 못한 그러한 영웅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같이 어쩌면 그들을 더 넘어서야 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경주를 했고 우리도 똑같이 이 경주를 해야 됩니다. 마라톤의 긴 레이스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은 믿음의 출발 순간에 서서 출발을 했습니다. 믿음의 상대들을 소개를 해주면서 여러분도 이와 같이 발음박수를 하십시오, 이와 같이 싸우십시오 라고 소개를 해주면서 제일 먼저 소개를 해주는 분이 바로 아벨입니다. 좋은 분을 소개를 해주면 좋겠는데 이제 믿음의 선상에 서서 출발을 하면서 이 사람을 닮으십시오 하면서 소개를 해주는 분이 아벨입니다. 하필 아벨 아벨일까요? 구름같이 허다한 죄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중에 아벨을 제일 먼저 앞세우고 됐습니다. 아벨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다가 불에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아벨을, 불에 맞아 죽은 아벨을 소개하는 것은 사실 충격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면 이렇게 믿으십시오라고 소개를 해준다는 것은 아벨을 제일 먼저 소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죠.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소개하고 싶을 겁니다. 점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맨 먼저 제시해주는 믿음의 기준은요, 죽음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죽을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제일 중요한 것 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도 이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는 그 모습을 예배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예배를 드리다가 죽을 수 있느냐,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아들을 제일 먼저 소개해 주고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역사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죠. 오병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남자 이 장정만 5,000명을 먹였고 여자와 아이들은 그 숫자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만여 명 이상 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가지고 그들을 다 먹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분은 메시아 있다 맞다, 모세가 말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이분이다 그러면서 이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참 좋은 기회다, 부흥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너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막 메시아라고 좋아서 막 몰려들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서 제자들이 예수님 제발 피 이야기 좀 하지 마십시오. 살 먹으라는 그런 이상한 말씀 좀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웃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끝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하십니다. 내 피와 내 살을 마시고 먹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 먹고 마셔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결국 다 떠나가고 열두 제자만 남았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던지십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겠느냐?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결단을 촉구하시면서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 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빌 곳이 없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나를 따라오려느냐? 나를 따라오려면은 노숙자가 될 각오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굴러 들어온 보금을 차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안정된 주거지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른 가서 제가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다시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 장례만큼 중요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를 많이 쳐다보시면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행복하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아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가서 그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고 너는 가서 행복하지 말고 너는 거기에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행복을 하면 죽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그거 분위기상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복을 하고 슬피 그렇게 울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쉬운 것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예수님 따르기 때문에 먼저 우리 가족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손에 전기를 들고 길을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고개를 돌아봅니까?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전기를 잡고 가다가 돌아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족에게 마음을 쓰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만약에 네가 가족에게 더 마음을 쓰려거든 그러면 나를 따라오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보다도 나에게 더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전폭적이고 최우선적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관심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따라오지 말고 그런 자는 우리 제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모하고 따르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를 따라오지 말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저를 분명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따르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중되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한번 해보신 말씀이 아니라 진짜 그렇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충격받지 않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은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 못 그리 생각하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 그러면은 이런 얼마 전에 온 지구인들이 다 분개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IS 특징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이 한 사람을 사냥시켜서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찾으면 찾기 어려울 겁니다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동영상을 보내주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피를 쭉 놓고 철전에 가두어 두고 그리고 휘발유를 뿌려놓고 몸에도 휘발유를 뿌려놓고 불을 지키니까 불이 와서 온 그 사람을 보지 마시기라. 저는 그걸 한 몇 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보면서 분노가 솟아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그렇게 시옥과 같은 불 속에서 죽었는데 죽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그것보다 더한 축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이 예수를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를 보면서 치를 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치를 끄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십자가가 뭡니까? 이렇게 화형을 시키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을 하죠. 그때 당시 최고 끔찍하게 여겼던 화형들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위에 사지를 못 박아서 그리고는 며칠 동안 조금씩 조금씩 죽여나가는 고통 속에서 죽여나가는 그게 아주 비참한 형태의 십자가 형태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비참하게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정신이라면 아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참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으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죽을 각오를 하고 집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를 따라오라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몰리는 사람들 아마 다 믿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스스로 찾아왔던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재산이 많았고 많이 배웠던 그리고 젊은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찾아오면 얼마나 두 손을 들고 환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막 환영을 할 것 같은데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의 세대로 스스로 끌어 들어오는 젊은입니다. 그러면 저는 예수님 이렇게 믿으십시오 하면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영적 기도도 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꼭 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젊은이 눈을 딱 쳐다보시면서 딱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너에게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습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결국 그 젊은이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근심하면서 떠나가죠. 과연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저분의 제자가 되는 길인가? 도무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떠나갔습니다. 결코 예수를 믿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마음의 결단되게 하셔야 됩니다. 어느 누가 대충대충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어느 누가 예수님 믿는 것 쉽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경에는 쉽다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고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너희의 재물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그는 천국에 합당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 히브리서 11장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하는데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것이 바로 아벨입니다.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다가 불에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너희도 믿으려면 이 예배에 목숨 걸 수 있겠느냐 죽어도 포기하지 않겠느냐 그 질문을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던지기 위해서 아벨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경주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중이 아닙니다. 경주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관중이 아니라 경주자입니다. 경주자는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 힐트를 버리는 그 사람은 선수입니다. 그 사람은 경주자입니다. 그러나 관중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경합니다. 구경으로 속하죠. 물론 구경하는 사람도 탄성도 지르고 황홀 중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응원하는 그 선수가 이기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기뻐합니다. 흥분도 있습니다. 교회가 확장이 되어가고 부흥을 하면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빠지고 그런 관중입니다.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지 않는다면 그런 관중, 구경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우지 않은 거 알고 싶죠.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마지막까지 짜내면서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결국 마지막에 쓰러지죠. 그게 경주자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경주자는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문제인데요. 죽느냐 사느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관중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 삶의 문제,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라는 우리는 목숨을 그래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믿음에 대해서 경주자들이었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천국을 위하여서 다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말씀 하나 붙들고 풀을 안에도 그냥 뛰어 들어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가 되시려거든, 예수님을 믿으시려거든 나처럼 예배를 드리십시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처럼 이렇게 내 형이 드린 제사가 아니라 내가 드린 제사, 그 제사를 여러분 드리십시오.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벨은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가 지금도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보여준 경주자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다윗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다윗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다윗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만 다윗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아벨이 살아오는 삶을 보셨고 그리고 그가 드리는 재물을 기뻐하면서 받으셨습니다만 다윈의 삶을 보시고 그리고 다윈이 드리는 재물은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재물 이전에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순서가 바뀌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있고 나의 재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그 재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재물 이전에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아벨의 기사는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에 하나님께서 다윈과 아벨이 딱 한 번 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그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헬라 원어에 보면요, 예물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물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의 제사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라 수없이 진행되어 온 제사를 보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영원히 참지는 아니하십니다.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삶을 보셨고 가인의 예물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한 번만 가지고 평가하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회를 주시면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믿음에서 떠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과연 자기 자신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도 그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는 날마다 씻었습니다. 손과 발을 날마다 씻으면서 그도 실수할 때가 있었고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씻으면서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벨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아벨과 가인 사이에 그루가 없었겠습니까? 그루가 있었습니다. 아벨은 총을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형,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다 보고 계신다고. 형,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안 받으셔. 진짜로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안 받으시는 증표를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아벨은요, 형이 걱정이 되어서 피가 따갑도록 이야기했을 겁니다. 가인은 그러한 동생이 달갑지 않았겠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자랑하거나 칭찬하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죄에 관한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인이 죄악 가운데 푹 빠져서 살아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속에서 죄악이 자꾸만 솟아올라올 때 그대로 하지 말고 다스려라. 그는 한두 번의 제사로 실패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아벨을 벌을 주고 죽였는데 왜 죽였는지 아십니까? 분노가 있나도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보니까 아벨이랑 그는 같이 같은 성장에서 경주자로 출발을 한 것 같은데 아벨을 보니까 지금 아벨은 그의 삶이 날이 갈수록 더 거룩해져 가고 있고 예배의 수준도 날이 갈수록 더 높아져 가는 것을 봅니다. 가인은 아벨을 볼 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아벨은 너무 선해져 갔고 아름다워져 갔고 거룩해져 갔습니다. 동생과 그는 차이가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닮아가고 있는 동생 아벨 바라볼 때에 눈이 치솟아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는 아벨과 같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신앙의 나이가 점점 깊어져 갈수록 점점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변화가 되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 모든 것은 24시간 내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참다운 예배자입니다. 삶 자체가 곧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지금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곧 삶의 노하들어서 삶이 되어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남편들은 뭐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남편의 이 모습이 가정에 돌아와서 아내를 대하는 모습 자녀를 대하는 모습과 똑같아야 되는데 영 깜판인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부인들에게 대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다려주십시오. 남편들을 좀 기다려주십시오. 아내들을 좀 기다려주십시오. 시간을 주어야 됩니다. 변화가 될 수 있는 시간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거든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기다려주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 자녀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 사람을 대하는 남편의 태도,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하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 이 모습이 여러분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버리십시오. 나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괜찮지.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목회자 앞에 있었기 때문에 조심했습니다. 내가 없을 때에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없을 때에도.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대하는 마음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대하는 그 말과 행동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랬죠. 구원을 이루어 가라.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행으로 대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가인입니다. 가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와 남편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진실을 되게 하십시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세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생사의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속에 들어가 있는가? 그는 경주자입니다. 그렇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은 반중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일주일 내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본질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진짜 예배는 예배를 드리고 이 공식의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거기에서부터 치열한 전쟁이 시작을 되는 시작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 일을 하는 그 태도, 그 태도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들을 대할 때 진실된 모습으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미워하는 원수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당장은 내가 사랑을 할 수 없지만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내 속에서 소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많이 약합니다. 많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가 이 예배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 예배에 내 삶에 내 구원이 달려있으니까 이런 목숨을 걷는 것 그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온전한 사람,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목숨을 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 생각하십시오. 이거 하나만큼은 꼭 생각을 하고 돌아가십시오. 내가 내 아내를 대하는 내 태도 속에 내 자녀를 대하는 태도 속에 내가 홀로 있을 때 내 삶의 모습 여기에 구원이 이루어져가고 있다. 구원이 여기에 달려있다. 이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요 참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는 또 회개하고 속이 시원해서 또 나가서 그렇게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들인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내 삶에 구원이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배에 목숨을 거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